네, 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랑하셔서 헤브론 수요일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셔서 영적인 지각이 모두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화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두 명의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두 친구는 굉장히 친밀했는데 경쟁 관계였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누가 더 나무를 많이 하나, 많이 패나 경쟁하였습니다. 유달리 승부욕이 강했던 한 친구가 지지 않으려고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나무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50분을 일하고 10분을 쉬는 식으로 숨을 돌려가면서 일했습니다. 어느덧 산을 내려갈 시간이 되어 두 사람이 각자 수고한 결과를 이렇게 비교할 때에 예상했던 것과 달리 쉬어가면서 일한 친구가 더 많은 장작을 패게 된 것을 친구가 본 것이죠. 승부욕이 강한 친구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투덜거렸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일했는데 왜 자네 것이 더 많단 말인가? 그러자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10분씩 쉴 때마다 도끼날을 갈았다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도끼날이 무뎌지는 줄도 모르고 덮어놓고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또한 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놀고만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 친구는 지혜로운 친구는 재충전과 함께 날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멈춤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 아니라 재충전과 영적으로 무뎌진 우리의 영적인 칼을 가는 날카롭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그런 거룩한 멈춤, 주님 안에서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 영적 날이 새롭게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교회로 온전히 깨어나게 되는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한 임이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동시에 교회가 무엇입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충만함에 대해서 어떻게 또 설명하나요?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충만함이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며 그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뜻이 하나님과 일치를 누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성령의 충만이며 온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의 개념이 우리에게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론의 관점으로 본다면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한다면 성령 충만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성령의 충만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며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 성령 충만만 누린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의지를 써서 애쓰고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본문 4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3절 4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결국 성령 충만은 지속성과 함께 우리의 의지와 힘쓰는 데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좌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킬 때에 우리 모두가 성령에 충만한 성도가 되며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에베소 사장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사장, 에베소서 4장 25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삼키기 위해서 틈을 노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싸우고 성령 충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5장 3절에서 7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장 3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자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수많은 죄와 유혹과 속임수가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다. 6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지 말라, 우리에게 속지 말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자녀들과 구별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싸워서 힘써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우리의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의 충만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바로 첫 번째 선물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영적 감수성을 회복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1절과 2절 그리고 8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1절, 2절,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충만함을 지속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속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 비밀이 1절과 2절과 8절에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러므로 너희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말하고 행하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행하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영적 감수성이 회복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늘로부터 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라는 사실이 느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의 제목이 상실의 시대인데 오늘 우린 이 책의 제목과 같은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냥 나이만 먹으면 먹어도 이러한 상실과 고독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무엇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까? 젊음은 영원하지 않다. 죽음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상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과 안정감을 우리는 잃어가게 됩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다른 지역이나 나라로 이민을 가거나 이사를 갈 때 우리는 익숙했던 이웃들과 삶과 작별을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인생을 거치면서 점점 더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자립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는 뭐를 느끼죠? 부모의 영향력과 힘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먹게 되면 우리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우리가 챙겨주고 봐줬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동시에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는 이웃과의 만남과 성도와의 교제에 대한 상실과 고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교회의 예배에 대한 그 누려야 되는 권리를 잃어버리는 상실을 또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생활 방식은 이제 마스크 없이는 지속 불가능하게 되었고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재난 문자에 익숙해져야 하는 불안의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지각을 열어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귀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모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파는 영적인 우물마다 놀라운 생명수가 솟아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고난과 괴로움에 진정성 있게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괴로움과 깊은 상실감 속에서 그 안에 피하고자 하고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깊이 거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때 이 모든 삶들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의 작가 피터 스카지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문화는 대개 상실과 고난을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비정상, 침입자로 해석한다. 그래서 현실 부정이나 책임정과 합리학 중독으로 회피를 통해서 그 고통에 무뎌지려고 한다. 상처받지 않는 지름길을 찾아 헤매며 다른 사람에게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죽음과 마주친다. 선택은 두 가지다. 이 죽음이 우리의 정신과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도록 내버려 둘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변화를 일으켜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지 바로 이 두 가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실의 시대에 여러분의 영혼육을 파괴적 중독에 내맡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중독, 긍정적 중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중독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것들에, 예수님의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감각이 개발되는 우리 모두의 이 시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고통 가운데서 이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서 해석한 것에 대해서 해석한 이 느낌을 잘 표현한 시가 있어서 함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정호승 작가의 수선화에게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선화에게 정호승,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검은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외로움과 상실이라는 감정을 이 시는 힘들고 도피하고 회피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외로움이라는 상실의 감정이라는 이 화두를 가지고 따뜻하고 하나님의 섭리에서 보려고 하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전 이 감수성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가 저는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증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느꼈던 영적 지각의 소유자였습니다. 유일하게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장례를 가장 먼저 준비했던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였던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옥합을 가지고 나와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가 받아 알겠느냐. 하나님의 외로움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누가 이 시대에 알아 깨달아 누리겠느냐. 예수님의 그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꼈던 제자는 바로 이 마리아였던 것이죠. 우리가 이 영적 지각 감수성이 없을 때 우리는 쉽게 분노합니다. 작은 것에 신랄한 기준을 들이대게 됩니다.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얼마나 나쁠지 못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중요시합니다. 이 제자들, 다른 제자들처럼 말이죠. 분개하고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상황과 맥락, 주님의 마음을 판단하지 못하고 깨달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입장과 나의 처지를 변론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을 대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말하고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선물, 하나님 마음을 느끼는 영적 지각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는 영적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에서 19절은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령님의 충만을 입은 자들은 독특한 선물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과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감각하고 측정할 수 있는 센스를 주신다. 이 놀라운 선물을 저와 여러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들이, 저희 아들이 이제 6살입니다.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공룡이에요. 네다섯 살까지 지환이, 제 첫째 아들 지환인데 공룡 이름에 몰입했습니다. 덕분에 저도 많이 알았죠. 티라노사우루스, 메갈로돈, 브라키오사우루스, 갈리미무스, 트리케라톱스, 끊임없이 어려운 이름들 기가 막히게 줄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떤 단계로 나가느냐 보니까 초식 공룡과 육식 공룡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풀을 먹는 공룡, 고기를 먹는 공룡. 그리고 요즘은 어떤 것을 보냐면 공룡들의 가지고 있는 이 크기, 길이, 몸무게들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10톤, 길이는 몇 미터. 그러니까 공룡들의 수치를 측정하면서 실제의 크기들을 본인이 감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치를 감각하는 인간의 능력이 사고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지한이가 또 돈에 대해서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배를 하고 돈을 받으면 그냥 엄마한테 줬어요, 쉽게. 근데 요즘은 잘 안 줍니다. 예.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환이가 이제 유치원에 데리러 가고 끝나면은 꼭 아빠나 엄마랑 그 뭘 사 먹으러 가요. 근데 이제 아빠가 엄마가 사줬어요. 근데 이제는 경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자기가 천 원이 생겼거든요. 청소하면 200원 주고 뭐 이렇게 신발 정리하면 100원 주고 그렇게 합니다. 모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오뎅이 500원인데 오뎅을 사 먹으면서 돈의 가치를 알게 돼요. 천 원이면 오뎅 두 개. 그래서 지난주에 외할머니가 집에 도착했을 때 외할머니가 우리 지한이가 청소를 잘했네 이쁘다 해서 지갑에서 천 원을 꺼내주려고 하니까 아 할머니 잠깐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만 원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만 원을 받았어요. 그날 너무 의기양양해 저는 만 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뎅을 20개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경이로운 눈빛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사진을 못 찍었어요. 네, 그 경외감, 그 가치를 깨달았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측정하는 감각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손에 얻고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정보와 가치 그 정보들을 감각하는 그 기하급수적으로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그 소식들을 측정하는 감각을 키우는데 몰두해 왔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한때 90년대 감성 영화로 411만 명의 데이트를 기록한 411만 명의 관객 동원 데이트를 기록했던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김동률이라는 가수의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를 불려준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이라는 메인 테마로 흘러나오는 그 곡과 함께 그 여성 그 좋아하던 대학생 때 여자친구랑 그 CD 플레이어로 이렇게 딱 하나씩 딱 음악을 듣던 그리고 첫눈 오는 날 우리 다시 만나자라는 감성을 자극하는 명대사들로 가득 찼던 그 영화의 중반부에 주인공 승민이 대학 선배의 집에 놀러가서 그 컴퓨터를 보면서 최신 컴퓨터를 보면서 용량을 물어봅니다. 그때 이 대답을 듣고 선배의 대답을 듣고 이러한 대사가 있습니다. 이 형이 이 컴퓨터의 용량이 1기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1기가.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승민이 1기가요? 1000메가? 1000메가면 평생을 써도 다 못 쓰겠다. 지금 제 핸드폰이 256기가입니다. 예, 불과 20, 30년 전에 우리가 살던 세상입니다. 지금은 이 디지털 정보 단위가 20, 30년 전에 우리에게 생소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이러한 단위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졌죠. 지금 우리는 세상의 정보를 담기 위한 다양한 측정 개념을 개발하고 감각하게 되었습니다. 즉 세상의 것들을 감각하고 느끼는 우리의 지각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센스가 우리는 계속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너무도 많은 정보 때문에 그 정보의 과부하로 인해 병들어가고 두려움과 우울감에 짓눌리는 또 웃지 못할 상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본을 본문을 통해 주님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정보와 그 놀라운 소식들을 느끼기 위해 우리의 지각을 개발했던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지각은 우리에게 어떠한 우리에게 잘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크게 느끼고 감사하는 영적 지각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지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정보와 가치를 느끼는 감각은 끊임없이 개발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감각은 20년, 30년 전에 버전 그대로 남아있어서 건축가 개론이라는 영화처럼 한때 유물처럼 뿌옇게 먼지가 쌓인 감동하지도 않고 작동하지도 않는 그러한 유물처럼 우리의 감각이 메말라버리진 않았는지 오늘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은 우리의 이 감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을 느끼는 사랑을 측량하는 그 영적 감각이 업데이트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각하는 지각이 회복되어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수치로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감각되어지고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경험했고 감각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과 도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던 일본의 신앙인 우치무라 간조의 회심기에 있는 글 한 부분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치무라 간조의 회심기에 95페이지 나옵니다. 보라라고 시작합니다. 제가 일기를 읽겠습니다. 7월 9일 토요일 대학 졸업식 날 오후 1시 15분 군사훈련, 졸업식은 2시에 시작이다. 오늘의 모든 영광을 하늘의 아버지께 돌렸다. 대학을 떠날 날이 코앞에 닥쳤다. 앞으로 내가 져야 할 무거운 책임, 사탄의 아들들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내 믿음이 얼마나 커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즐거움이 내 마음에 있긴 하지만 눈물 또한 만만치 않다. 모든 겸손으로 하늘의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할 따름이다. 이곳에 입학할 때는 학생이 21명이었다. 그러나 질병과 태만으로 우리가 졸업할 때는 12명으로 그 수가 줄었다. 그 중에 7명이 기독교인이고 졸업식 날 1등부터 7등까지 석차를 차지한 학생들이 바로 그 7명이다. 비기독교인 학생들이 기독교를 반대한 주된 이유는 일요일은 주의 날이라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안식일 규정을 받아들였다. 비록 시험은 항상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되었지만 우리에게 주일은 안식의 날이요 그 거룩한 날에는 물리, 수학 등 육신에 속한 모든 일에서 손을 떼었다. 그러나 보라, 대학 시절을 마감할 때가 되어 모든 점수가 합산되자 안식일을 지킨 우리가 상위 7등까지 차지하고 모든 연설을 도맡았을 뿐 아니라 하나를 제외한 모든 상을 가져갔다.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의 일부로서 안식일이 가지는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안식일을 지켜서 얻게 되는 실제적인 이득의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었다. 하나님을 위해 세상의 정신에 도전하여 말씀대로 산 이 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진 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세상은 무엇을 강요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감각들이 아름다운 꽃처럼 활짝 피어나 지금 이 순간도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는 그 사랑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지금도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와 같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기쁨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든든히 서나가게 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리는 영의 충만함을 입어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